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아진다라는 것은 시한폭탄이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나아지는 것은 시한폭탄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 집권하면서 한 나라를 경영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경험이 없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본산당을 찾아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참된 그 인격적 관계보다 뭔가 내가 정성과 치성을 바치면 결국 신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에 동원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바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우상의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낸 1,000번째 헌금, 그런 거라고 그랬죠. 물론 지금은 이 시대 지성이 발달하고 또 이제 많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 보니 학력들도 높아지면서 이런 일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아주 급박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 최고 과학과 이성의 훈련을 받은 박사, 최고의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뭔가 절실하게 붙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동원하는,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쉽게, 그런 일에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지 이단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일반 이 교단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누구나 다 당연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일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그런 당연한 성장 과정 초기의 겸손이 아닌 내가 정말 숙달되어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진정한 이 겸손으로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훈련해 가야 됩니다. 아무튼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시는 걸 봤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지극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마치 무슨 영화의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너의 정성이 상달되었다 그러니 너의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과는 전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잘못된 이 기본 상식들과 얽혀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지금 통치하시는가, 그의 소신과 신념이 뭔가, 사실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극정성 치성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 보이는 이런 지극정성의 겸손한 행동들이 과연 얘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뿌리, 그 마음 중심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뭔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으로 그 마음 중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의 진심이 어떠신 거를 물은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제 개혁한 걸로는 뭘 요구했냐면 지혜로운 마음. 개혁 개정 4판에는 듣는 마음, 이라고 이렇게 달라. 이런 식으로 분별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해석보다는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understand로 이렇게 이걸 적고 있는데 원어 사전을 보면 hear, 그러니까 듣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시는데 듣는 마음, 레부 사마, 경청의 능력, 분별력을 달라 이렇게 한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서 공부를 할 때부터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이제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세대나 다 그러했겠지만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맞는 바른 해석인 듣는 마음보다 그거를 지혜를 달라라는 식의 이런 해석에 꽂혀서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새벽 기도를 나와서 뭐 정성껏 기도하고 헌금 바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 이런 식으로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목욕 제기하고 뭐 부처 앞에서 뭐 삼천배를 하고 또 몇천 번 탑돌이를 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천지신명이요. 나의 지극정성, 이 정성을 봐서 우리 자녀 좀 지혜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타 종교나 미신적인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똑같이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강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분별력, 경청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는 이 경청의 능력,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정말 사실 그 듣기만 잘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바르게 들으면 정확히 진단할 수 있죠. 정확히 진단이 되면 그 문제를 바르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청의 능력,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서로를 들어주는 경청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느 뭐 직장에서나 참 경청의 능력은 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게 경청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지극정성을 보일 때 이 당시 솔로몬의 강구가 그렇게 진실했다라는 걸 분명히 보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아닌 맡기신 백성들을 이 중차대한 사명을 바르고 온전히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이 규례를 잘 지켜가라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못 가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더불어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유, 하도 기특해서 너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라는, 사명 잘 감당하라고. 백성 잘 섬기고, 저들이 눈물 닦아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온전하게 서 가니,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이제 주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지극정성 치성을 바치면, 말 잘하면, 이런 식으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얼마나 사실 솔로몬이 처음에 바른 시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만약에 이 첫 이 마음을 잘 끝까지 지켰다면 아마도 아버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돼서 형통한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지난 시간 이미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게 아니고 천명이나 되는 여자들의 아우성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온 이 천지를 세계 종교 박람회장, 우상 숭배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내로 얻은 이방 여자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신당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어찌나 이런 경청을 잘했는지 하나님 주신 지혜 듣는 마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백성들의 뼈를 깎아내요. 세금을 짜내요.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래서 이 천명의 여자들이 요구하는 세상 우상의 신당을 지어주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12장 4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강제 부역의 짐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짐을 가볍게 덜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섬기겠소. 이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자리에서 백성들과 했던 대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 알죠.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믿어주었던 그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면은 9장 19절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이제 뭐 요새 성읍에 전차부대 배치하고 뭐 막 이렇게 이 온 나라를 이제 온전히 세워가면서 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9장 19절 언제나 강제 노동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당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이제 그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은 뭐 그 땅의 원주민이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여부스,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솔로몬 이렇게 원주민의 후손들만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군인과 관리와 지휘관과 전차부대 요원 등 책임자의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처음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자에게 빠지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그냥 저들이 원하는 우상신당 주어주겠다고, 결국에는 이제는 백성들의 고육을 짜내는 그런 짓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평생 전쟁 속에 살았다고 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건축을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만 7년 걸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궁전을 지을 때는, 또 다른 건축물로 13년이 걸렸고 그렇게 보면 벌써 20년이야. 그러니까 40년 통치 기간 동안 반은 공식적으로 성전과 자기 궁전 짓는 데 썼던 거예요. 그럼 그 20년 반 말고도 또 남은 20년은 뭘 했겠어요? 여자들에게 우상신당 주어주느라고 이렇게 백성들의 고육을 짜내는 그런 짓을 해서 그 계속 건축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한 거죠. 당신 아버지는 많은 세금과 강제 부역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줬다.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나는 너를 임금으로 섬기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그 많던 금은 보아도 결국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과 강제 노동까지 시켜가면서 자기 욕심과 욕정대로 사는 그런 삶을 고집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참 겸손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의 이 잘못된 이 선택으로 잘못된 삶, 그걸 반복하다 욕심과 욕망에 빠져 그렇게 이제 절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이나 이 사울왕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는 이 어쩔 수 없는 겸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과 진짜 겸손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아무런 실력도 경험도 능력도 없어서 그 겸손해 보이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니고 삶의 처세술이죠. 내가 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솔로몬이나 처음에는 정말 아무 실력도 능력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겸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실력 없고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정말 이제 실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스스로 충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때 결코 자신의 실력이나 재산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진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20대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많이 겸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나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정말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자기 형편이 그러니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일 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20대 후반이 되든 30대가 되든 직장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도 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심으로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다 알죠. 그 보면은 제가 볼 때도 30대, 40대 때 특히 성공하는 그런 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다가도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그렇게 느끼거나 이럴 때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때 뭔가 내가 성공을 맛보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에 어떻게 돼요? 정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늘 이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이 솔로몬의 화려한 시작을 보여주는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 화려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쭉 가다 보면 결국 11장에서 그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그 이 결과. 그래서 그 정확한 원인 왜 어디서 방향이 이게 틀어졌는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왜 잘못된 세속과 욕심으로 틀어져서 왜 그 좋은 머리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을까? 그 이 원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역사의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꺾어버리게 됐던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피고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온전히 사는가 하는 그 기준을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어제보다 풍요로워지고 생각지 못한 뭐 행운들이 따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내 일이 그냥 그냥 대로가 펼쳐지는가 이걸로 따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그 가치관이 나를 그 어두운 곳에서도 걷게 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가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복을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 가진 거 소유를 갖고 따지죠. 재물이 많아지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준비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도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으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 현실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난 황소처럼 달려드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일곱 족속들과 싸워야 됐어요. 목숨 걸고. 그러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인도하는 길을 철저히 걸어가야 됐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는 삶이 축복이지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게 나아지고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위험이다.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거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축복인데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대부분 온전히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아주 작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어떤 작은 여자의 부분이나 재물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문이 뭐 활짝 열릴 것 같을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삶의 기준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고귀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축복과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 때 그 축복이 열매로 풍성해지는 것을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은 빠지고 축복을 받는 힘만을 요구하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저주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축복일 터인데 그 축복 속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섞어서 결국 그 축복이 독이 되고 마는 일들이 없도록 작은 것에서도 늘 깨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게 없는데 내 삶이 자꾸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미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어제와 다른 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닮아가는 나인가를 늘 점검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길, 참된 복,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